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라, 기쁨, 즐거워하라라는 표현이 1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은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쁘십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면 기쁘십니까? 질병이 낫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쁜 일이긴 한데 이 기쁨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십 년 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던 기쁨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이,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혹시 그 당시에 기억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기쁨은 더 이상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 기쁜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육신은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그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 나도 힘들지만 기뻐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관계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그에게서 떠나지를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누리라, 기뻐하라라고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2절에서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바울은 이런 말들을 할까요? 이 말은 각기 다른 표현이지만 단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를 마구 어렵게 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부정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변질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율법자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율법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혐오할 때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개들인 것이 아니라 할례는 받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너희 유대인 율법자들이 개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적인 행위나 혈통적인 유대인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와 복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바울의 자랑거리, 이전에 있던 자랑거리가 바로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혈통과 언어와 율법으로는 거기 있던 어떤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많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가졌던 자랑들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가졌던 이전의 자랑거리들을 하나도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7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가졌던 자랑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자랑거리를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 또한 율법주의자처럼 나의 의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의의를 조금이라도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육체의 자랑거리를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랑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도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의로워진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8절 말씀에서 바울은 해로 여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전에 가졌던 자기의 자랑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니까요, 표현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영어로 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전까지 자랑했던 자기의 자랑을 이제는 똥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똥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똥을 넣었는데 그 똥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며칠 동안 두고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이웃들을 불러다가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똥을 보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 똥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일주일 보관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배설물을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 자기가 가졌던 육신의 자랑거리가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고, 똥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가 가졌던 자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다른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자랑을 가졌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가치관이, 그의 가치가, 그의 자랑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랑의 기준이 바뀐 사람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 맞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맞다면 이제 우리의 기준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고 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은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그의 삶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다면 우리 삶의 모양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삶을, 그런 삶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살게 해달라고, 내 의의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